오늘 눈이 왔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좀 눈폭풍이 왔었는데, 그때 아이들 학교가 클로즈 되고, 이제 교회도 그때 이제 오전에 쉬어서 아이들과 벼락 같은 하루의 휴일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집에서도 이래저래 전화도 많이 오고 사역도 해야 됐지만, 뭔가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뭐 파더링 타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내가 제안해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집에서. 마침 눈도 온 참에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봤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영화는 영국 이제 2차 대전 때 런던에서 전쟁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친척 댁에 사남매가 이렇게 피하여서 거기서 벌어지는 아주 나니아라는 환상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험 가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년 만에 그 영화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읽고 성경도 쓰고 하더니, 그 나니아 나라 이야기, 그 영화에 나오는 많은 그 기독교적인 코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죠? 사남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자가 있어, 사자. 아슬란. 아주 멋있는 사자가 다 나오니까 우리 아들 둘이 다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 사자 아슬란이 예수님 구원자를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보더니 예수님이래요. 어른 마녀의 그 군단의 공격으로 나니아 나라가 거의 파괴되게 되었는데, 이 아슬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완전 대역전극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이제 사남매 중에 한 명이 형제들을 배신했어요. 에드먼드라는 아이가 배신했었는데,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슬란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아슬란인데, 싸우면 절대 질것 같지 않은 그런 아슬란인데, 아주 힘없이 허무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아주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단을 해서 힘없이 죽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단에서 그렇게 죽어 있는 아슬란의 모습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아슬란은 곧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아슬란이 다시 영광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원 저자인 C.S. 루이스는 지난 세기 세계 최고의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어려운 교리책에 가두어 놓지 않고 이것을 어린이 판타지 소설 속에 이렇게 녹여낸 그런 아주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이야기이고, 모든 이야기들의 영감의 원천이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방학을 마치고 또 헌신 예배를 지나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대하고 있어요. 이 9장이라는 지점과 24장이라는 지점은 종이 장수로는 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을 있었던 그 시간들의 거의 마지막 졸업고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1년, 2년 차와 다르게 3년 차가 되면서 예수님이 하신 좀 특별한 사역의 방향은 이 열두 제자에게 사역의 방향과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곧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고 제자들은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잘 하시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잘 하게 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3년 차가 되면,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되면 이 열두 제자에게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을 하시는 거죠. 코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 그 성패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잘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잘 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말 뭐 물 위로 막 뛰어다니실 수도 있고, 막 하늘에서 막 날아다니실 수도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 사역의 패턴을 훈련시키고 전수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사역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니까 병이 막 고쳐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제어되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발이 있는데 말은 발이 없죠.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입에서 입을 거쳐서 말은 발이 없는데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중에 어떤 게 빨리 퍼질까요? 뭐 경험 있으시죠?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얼마나 빨리 퍼질까요? 요 서울대의 곽금주 교수, 유명한 분이죠. TV 자주 나오신 분인데, 그 연구팀에 따르면 4배 정도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사람들 200명 모아놓고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을 딱 퍼뜨렸더니 나쁜 소문이 4배나 빨리 퍼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그런 소문이 있으면, 정말 획기적인 좋은 소문이 있으면 그것은 빨리 퍼지고 열정적으로 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갈릴리 출신 청년 랍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그 시대에 아주 삽시간에 아주 그냥 요원의 들불처럼 그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들썩들썩하게 했죠.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했고, 또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더 많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이 운집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헤롯 안디바가 이 소식을 궁에 앉아서 듣게 됩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심히 당황했습니다. 헤롯이 당황하셨습니다. 신하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당신이 처형했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하는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옛 선지자의 환생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전해줬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그를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나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앞에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나는 이분 앞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그 심각한 질문 앞에 있는 것이죠. 30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있다고?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사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 다음에 그 일대에 두 살 밑으로 남자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멀리에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에 대한 특별한 또 예언을 뭐 듣고 알기도 했겠고 또 그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멀리서 찾아왔어요. 자신들의 명예와 뭐 시간과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 아기 왕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를 죽여버릴 것인가, 이 예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혹시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봄바람을 맞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하셨고 우리를 드디어 정복하게 되신 거죠. 예수님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또 자주 들릴 거예요. 우리 들었는데 또 들릴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듣던 그 말씀 또 새롭게 듣고 또 기뻐하고 이 소식이 지금 나에게 또 들리고 있음을 기뻐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전해지기에 마땅한 그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꼭 끼워주십시오. 자, 꼭 거기에 끼워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여러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어젯밤에 생각해봤어요. 이기는 비결이 뭘까? 이기는 팀에 붙어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막 이기려고 애를 쓰면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건 막 복잡하고 힘들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기는 팀에 붙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른마녀 팀에 붙을래요? 아슬란 팀에 붙을래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 어른마녀 팀이 되게 화려하고 사람 되게 쪽수도 많아 보여. 근데 결국은 이 사자 아슬란의 팀이 이기거든요.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만으로도 오늘 뭐 충분히 이 말씀의 시간을 채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핵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지나가는 사건이다. 그 앞에 있는 열두 제자를 파송한 사건과 그 뒤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변화산 사건이 훨씬 중요한 사건이고 오병이어 사건은 그 두 개를 그냥 이어주는 지나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복귀해가지고 전도 보고 간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벳세다라는 동네로 들어가세요. 그 동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집이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편히 좀 쉬게 하고 좀 먹이고 뭐 휴식을 주려고 그랬는데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몇 명이 몰려왔을까요? 남자만 5천 명. 아이들 다 합쳐서 2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작은 벳세다 마을에 2만 명이 오니까 뭐 어디 뭐 앉을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기를 포기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다시 빈들로 나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막 증거되죠. 막 그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디 가면 중학교 이후로 총무를 많이 했어요. 총무를. 그래서 요즘 각광받는 총무형 인간 뭐 그런 거 제가 좀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94년도에 대학생 때 그 서울 지역 선교 연합회 뭐 큰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 지역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그 강서구 화곡동 88체육관에서 6.25 뭐 구국 대성회 이런 걸 했는데 거기 제가 스텝으로 이제 대학생인데 끼어 들어가서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좋은 스피커나 뭐 설교자 강의자를 세워놓고 나면 스텝들은 뭘 고민하는가? 이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먹일까?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 행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만 세워놓고 나면 뒤에 있는 스텝들은 이거 언제 먹이지? 이거 먹을 거 어디 있지? 뭐 식당 밥차 왔어? 막 계속 그 고민만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맡은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 정수기 물통 갈아 끼우는 거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뭐 물통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하죠 뭐 이랬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갑자기 재정이 부족할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당장 몇천만 원이 부족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긴급 수뇌부 회의가 모였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뭘 결정한 줄 아세요? 금식 수련회로 하자. 그래서 밥을 안 주기로 한 거예요. 밥값만 줄어도 엄청나게 줄잖아요. 근데 여러분 94년 여름 기억하세요? 엄청 더웠거든요. 서울의 94년 여름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어제 자취하면서 선풍기 없이 지냈는데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더웠고 94년 여름은 제 1차 북핵 위기가 있었던 해예요.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해가 그 해거든요. 그러니까 막 덥기는 덥지, 막 나라는 막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지, 막 배는 고프지, 사람들이 물을 엄청 막 물 이거를 갖다가 또 끼우고 돌아오면 저쪽부터 또 끼우고 막 계속 이거를. 근데 제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굶으면서 이거 가지고 수백 통 갈아 끼웠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스텝이기 때문에. 스텝은 쓰러지지 않아요. 스텝은 그 책임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물통을 엄청 갈아 끼웠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스텝이잖아. 이 사람 어떻게 먹이는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도시라고. 밥 어떻게 하죠? 막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먹여야 돼요. 잘 먹어야 사역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먹을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물론 잘 먹어야 되는데 순모임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먹을 거 없으면 다음 주에 바빠요. 그 사람이 아파. 안 와. 그래서 잘 먹일 국리를 같이 더불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라 하시고 나눠주면서 제자들의 손으로부터 이것이 전체에게 나누어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하셨다니까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담담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기적이라고 뭐 기적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니 뭐 오병이어가 아니고 뭐 500병이면 그 2만 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냥 예수님한테는 그냥 다 가능한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쉐어하다가 막상 뭐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너무 적으니까 그냥 같이 먹자 해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큰 집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헤롯 궁에서 있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환생입니다. 엘리야의 환생입니다. 옛 선지자의 환생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은 그렇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실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됐고 이것이 3년차 졸업반에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졸업 단계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일 텐데, 그 때라는 게 어떤 때일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메시아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 그분이 메시아래 그러고 막 전파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밟고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가 확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인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난과 이 죽음의 대속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실랑이를 좀 버리게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메시아에 우리가 딱 거기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분, 우리를 높이 들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 그 수준에 우리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실 일도, 행동 반경도 우리가 막 정해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어디에 걸려있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얼마만큼 인식하는가, 그 수준에 걸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통치하시는가에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우리 가정이 크리스천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공동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다스리는가의 그 깊이와 그 넓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되는데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일이 새롭고, 날마다 말씀이 새롭고, 날마다 성경을 대하고, 날마다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 오신 게 맞습니다. 선악과의 범죄를 촉발시킨 그 사탄의 머리를 밟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밟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틀에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녀들의 모든 죄와 멸망과 수치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공생의 3년차 졸업반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진짜 목적에 대해서 공개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것과 베드로가 말한 것 사이에 컨플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인 베드로가 좀 흥분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거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꾸짖고 나무라는 정도로 흔들고 있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니 될 일입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마음 좀 굳게 잡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뭐 한두 살 많지 않았겠나,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데 지금 매니저가 지금 주인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수님 무슨 연예인이고 자기가 무슨 SM의 이수만도 아닌데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 주문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십자가 아우 그거 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시면 영광이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막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해요. 마태의 증언에 따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충격적인 지적을 날리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또 무리에게 이르시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무리들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세요.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다. 그냥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좌의정 영의정 막 해가지고 그냥 막 다스리고 그 영광을 미리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르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의 삶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유명해지는 것이 더 멋진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이 진실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제자입니다. 사탄은 매우 전략적이고 매우 지혜로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승리와 번영 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행복 다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막 축복해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십자가만은 절대 추구하지 말라고, 십자가만 딱 포기하고 이 모든 것 다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왔던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도 결국 그거죠. 다 누려. 십자가만 빼고 다 누려. 너는 이미 메시. 네가 그 높은 데 뛰어내려도 구름이 딱 받칠 줄 난 다 믿고 있어. 난 다 알아. 이 돌들 다 떡이 되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거 난 다 알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다 할 수 있어. 십자가만 지지 말고 다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제자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그 길을 거절하는데 예수님 제자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그 비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어색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요 8일쯤 되어. 요 말이 그 8일 동안, 만 7일 동안 뭐 별 쓸 말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뭔 일을 했는데 뭐 기억되거나 기록될 만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동거가 있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인방을 데리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산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라 이 산에서 벌어진 이야기, 변화산 사건이라 이름 붙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모습이 변화되세요. 몸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이 옷이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섬유 사이로 막 빛이 막 빠져나와. 예? 그 옷이 막 환하게 보이는. 그죠? 뭐 레이저가 여기서 막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두 분하고 같이 서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야,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어서 모세가 엘리야인지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 모세는 저렇게 생겼구나. 제자들이 자다 깨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특단의 조치를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혼돈스러워하니까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그 천상의 회의 장면을 잠깐 어전 회의를 잠깐 보여주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긴 했는데 아직 풀리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자가 아니라 이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예수가 말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의 그 길, 고난받는 그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길,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문과 페이스북과 또 그런 잡다한 미디어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큐티의 말씀과 성경 통독 중에 주시는 말씀과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유일한 살 길이고 아주 혼돈되고 아주 이해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것이 이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한 그 변화산에서의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통과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가 맡겨져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뭐 잡다한 아주 이상한 소문들도 있고요, 아주 불안함도 있고요, 아주 혼돈스럽고요, 악이 더 성행하는 것 같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번영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을 막 만들어가면서까지 세상의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면 자기도 죽고 세상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십자가를 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살게 되는,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속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세속주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가치를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빨리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영광을 최대한 유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영광이기 때문에, 천국의 핵심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그 신앙도 그 결국과 그 완성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변화와 영광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 꺾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